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7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을 발사한 데 이어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29일 포항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편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7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쐈는데요. 이번 발사는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최 기자가 먼저 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쐈는데요. 북한은 이날 그 오전 7시 45분부터 8시까지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370km 정도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군의 그 상륙훈련인 그 쌍용훈련에 대한 그 반발로 보여집니다. 아,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훈련을 위해서 이번에 그 강습 상륙함 아, 마킨 아일랜드함과 또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또 구축함 아, 여러 척을 그 한반도 인근에 보냈는데요.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이번에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23일 기간 중에도 아, 한국군과 미군이 그 연합훈련이죠. 자유의 방패훈련을 했는데 당시에도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군사적 반발로 미사일을 쏜 거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사실 이번에 그 한국군과 미군이 한 것은 그 아, 연합해군훈련 또 공중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여기에 제대로 반발을 하려면 미사일을 쏠 것이 아니라 사실 북한도 해군훈련 또 공군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 북한은 아시다시피 장비나 무기 전투기가 상당히 그 낡고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 그 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신들이 황해 북도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500m 상공에서 폭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김영근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핵 공격을 했을 때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 열폭풍, 또 방사능, 핵 전자기파 등의 영향이 반경이 수 킬로미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난 19일이었죠. 그때 발사했던 탄도미사일이 800m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면서 핵탄두의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미사일을 다양한 고도에서 터뜨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미군이 예전에 그 1945년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무기가 각각 580m 또 500m 상공에서 폭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이제 살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이제 의도였었는데요. 예, 북한이 이렇게 이런 사례를 적용한 것을 보면 상당히 또 섬뜩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서 전술 핵탄두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진짜 전술 핵탄두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 예, 속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27일 날,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 전술 핵탄두, 북한은 이것을 화산 30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전술 핵탄두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쭉 늘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술 핵탄두가 이게 둥그런 모양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방색이 칠해져 있는데
네.
맨 앞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뭐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이것이 그 다 완성된 것이다 이런 그 뜻에서 이것을 좀 많이 만들어라 이런 지시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노동신문에 실리게 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 사진 공개에 물론 주목을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다 믿는 고지것대로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개된 그 이번에 그 핵탄두를 자세히 보면 대략 그 직경이 한 40에서 50cm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과거 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작은 겁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탄두를 이렇게 작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중량 그러니까 경량화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북한의 이번 발표를 다 믿게 되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과연 북한이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서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겠느냐 이렇게 좀 그 의구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번에 그 북한이 그 벽에 걸린 그러니까 핵무기연구소 벽에 걸린 그 액자 내용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술핵탄두가 그 굉장히 많은 무기 그러니까 미사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8가지 무기에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그림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그 소형화 경량화는 물론이고 표준화 규격화를 한 그런 핵탄두를 개발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술 핵탄두도 만들기 어려운 건데 이것을 이렇게 그 8가지 종류의 무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고 보기엔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군 시설이나 군사 장비 이런 것은 뭐 극비에 붙이는 것이 상례고 특히 이 핵시설, 핵탄두는 1급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왜 이런 시설과 탄두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네. 그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요.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 외부 세계에서는 이제 의구심, 이 조작설에 대해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런 반발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이런 이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앞서 얘기도 나왔듯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탄두 소형화 또 경량화 능력에 이제 많은 의구심을 보였는데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선 지난해부터 수시로 발사한 이 고체연료 SRBM인 그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하죠.
네.
또 북한판 에이테크스 KN24 그리고 이스칸데르 KN23 모두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에 진전을 이뤘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봤듯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수중 핵드론의 자막 모습, 또 수중 폭발하는 장면의 사진을 이제 북한이 연이어 공개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지는 또 않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허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군 당국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그 전술 핵탄두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한국군과 미군은 아마 이것을 그 공개한 전술 핵탄두가 실제 핵탄두인지 또 그렇게 그 소용어를 달성을 진짜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것이 뭐 진짜다 가짜다 소형화에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한국 이종석 국방장관은 북한의 그 전술핵탄두 소형화 관련해서 이것이 좀 진전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완성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북한의 이번 이 같은 발표가 나고 나서 한국의 그 국방당국자는 북한이 그 사진을 공개했지만 아직 이 전술핵탄두로 그 실제 핵시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실전 배치가 됐는지 또 실제로 이것이 진짜인지 소형화에 달성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탄두 공개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또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북한 정권이 지난 5-6차 핵실험 때 먼저 원형과 장구형, 그러니까 땅콩형의 핵탄두 모형을 각각 공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술 핵탄두의 정격 공개도 7차 핵실험을 위한 신호탄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한 그 전술 핵탄두의 위력을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그 폄하를 일축하고 자신들의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런 걸 더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지는요.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던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가까운 어떤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문가들 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좀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뭐 소형화, 경량화를 하겠다 그러고 여러 번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좀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시각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전을 이뤘더라도 저렇게 그 미국이나 러시아도 만들기 힘든 전술핵탄두를 저렇게 작게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 방식으로 만들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과학자들 전문가들도 북한이 뭐 전술핵무기를 만들거나 진전을 이룬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오래 다뤄온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그 최근에 그 북한 이번에 공개된 그 사진을 보고서 직경이 과거에는 한 80cm 정도 이런 거였는데 이번 것이 한 40cm 정도면은 소형화 부분에 좀 진전을 이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위력은 아마 한 10에서 15킬로톤 정도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만 이분도 이것이 그 진짜냐, 이것이 그 정도 위력을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역시 그 추가 핵실험, 그러니까 이 전술 핵무기를 갖고 지하이든 지상이든 이걸 터트려 봐서 북한이 원하는 의도만큼의 폭발력이 나와야 이것이 진짜인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은 핵 방아쇠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관리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노동신문이 지난 28일에 이 핵방어쇠란 영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기 관리 과정을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른 뒤에 이를 실제 사용하기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인 셈이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이 핵방아쇠라는 용어를 사용했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핵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통제하면서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잘 갖추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일, 19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에서 시험했던 그런 핵 공격 명령 접수라든가 핵 공격으로의 전환, 또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그 핵무기 가동 절차를 핵 방어쇠다, 이런 명칭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죠.
네.
결국 핵무기 실전화 수준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동맹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군사 능력과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re well aware that Kim Jong-un continues to fire off missiles and he continues to try to...
커비 조정관은 지금 들으시는 대로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 야망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정권과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20일 벌어졌는데요. 두 나라가 상륙 훈련은 한 것이 참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그 미국군과 한국군이 그 사단급 그 상륙 작전 훈련을 한 것이 그 5년 만이고요. 또 이번 훈련에서는 그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서 해병대가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 본토에서 그 미 해병대가 한국에 한 것은 그 7년 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드문 일입니다.
네.
그동안 그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북한이 그 상륙훈련 이런 것을 상당히 반발했기 때문에 전임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상륙훈련 이런 것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안 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에 그 사단급 미한 그 상륙 작전은 그 5년 만에 그 이루어진 거고요. 이번에 그 상륙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한국과 미군 해병대가 그 20일 그 포항 인근 해변에서 연합 상륙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작전명이 그 결정적 행동이다 이런 거고요. 사단급 병력이 그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그 약 30척 그리고 항공기가 그 70대, 돌격용 그 장갑차만 그 50대가 됐고요. 요번에 그 미군과 한국군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해안 그 상륙훈련을 했고요. 상륙훈련은 요번에 그 20일 날 실시됐지만 사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한국군 연합훈련은 4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강습 상륙함 좀 생소한 이름 같기도 하고요. 뭐 아는 분은 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뭔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뭐 이름만 항공모함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중형 항공모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딱 앞에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빨리 되실 텐데
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예전에 그 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직접 올라가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의 규모로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약간 작은 정도인데
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앞서 말씀하신 이 와스크급 강습 상륙함인 그 마킨 아일랜드함은 그 상륙 해병이 그 1,600여 명을 비롯해서 총 2,8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20대까지 또 탑재할 수 있고요.
네.
배수량이나 탑재 가능 항공기 규모 등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그 일반 항공모함과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상당히 큰 규모죠. 그 강습 상륙함은 그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그 장비 수송 지원용으로 원래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젠 상륙 기동 부대의 기함으로서 그 상륙 작전을 지휘 또 통제하는 지휘함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미 해군은 이 강습 상륙함을 현재 한 10척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28일 북한에 입항했는데요. 자, 이 니미츠함의 군사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그 니미츠함이 함이 이번에 그 부산에 그 입항을 했는데요. 니미츠함은 그 1975년에 취약한 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배수량이 한 10만 톤급이니까요. 상당히 큰 항공모함이죠.
네.
엄청난 사이즈고요. 길이가 그 330m, 폭이 76m, 그리고 승조원 그러니까 일반 배로 말하면 그 선원이 그 6,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사이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항공모함이니까 전투기, 정찰기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데요. 최신의 그 F-18 등 90대 정도의 그 전투기를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그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핵추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일반 엔진이 아니라 그 원자력 그 원자로를 활용을 해서 바다를 쭉 항행을 했는데 연료를 다시 넣지 않고도 20년간 그 계속 그 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 그 부산에 입항하기 전에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한국 해군과 미한 그 연합 훈련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부산에 입항을 했고 다시 그 한국과 미국과 훈련을 하고 아마 떠나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북한 노동신문 등은 미한 훈련을 겨냥해서 이 북침 연습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은 뭐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이것은 그 한국과 미국이 계속 그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쭉 나오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은 그 요번에도 한국과 미군이 연합훈련을 하니까 이것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그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그 6.25 전쟁 직후부터 이제 70년간 계속 그 연합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군이 그 연합군 체제인데다가 6.25 전쟁 자체가 북한의 그 남침으로 시작돼서 그야말로 그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거고 훈련의 취지 자체가 북한의 또 다른 남침으로 인한 제2의 한국전을 막기 위해서 연례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주장은 전혀 그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북한은 이것이 계속 북측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70년간 그 한국과 미군이 그 연합훈련을 계속 해왔지만 단 한 번도 훈련 기간 중에 그 북침하거나 북한을 뭐 영토를 침범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그 북측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군을 향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내부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자 이렇게 그 내부의 그 전쟁 분위기를 그 고취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요즘 군대에 입대하려는 지원자가 14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집단 입대 이유가 대북 적대 정책 또 한미 합동 연습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서 최원기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체제 결성력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뭐 사실 북한 지도부의 뭐 이런 그 자원 입대 지원자 이런 선전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게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어김없이 북한 지도부는 자원 입대 운동을 벌였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김정은 집권 초태인 2012년부터 17년까지 대북 제재 또 미한 훈련을 구실로 거의 매년 이런 집단 입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되풀이해 왔었습니다.
네.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자기 핵단추가 더 크다 이렇게 위협했던 2017년에는요. 무려 470만 명이 입대를 탄원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가들은 체제 결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 위기 의식을 최대한 높여서 문제의 원인이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그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한 적대적인 항의 수위를 또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도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또 문제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에 있다. 즉 투사 그러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 화제를 돌려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식량 사정이 뭐 정확히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탈북자 얘기나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히 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12월은 북한에 식량난이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1월에 그 가을거지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12월은 식량 사정이 괜찮죠.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는 12월부터 북한의 그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쌀 가격이 그 킬로그램당 한 6,000원까지 올랐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굉장히 그 놀래서 몇 가지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에서 좀 쌀을 수입을 하고 또 하나는 장마당에 그 일반 그 쌀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그 양곡 판매소에만 그 쌀을 사라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석 달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알아보니까 평양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그 킬로그램당 5,500원 정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12월에 비하면은 아마 그 쌀이 좀 풀려서 조금 좀 쌀값이 떨어졌다. 이런 그 관측 가능한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평양은 좀 그 식량 사정이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지방 특히 그 함경 남북도나 양강도 같은 지역은 식량난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원래 그 산간 지역인데다가 과거 중국으로부터 그 쌀 옥수수 이런 것을 많이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 국경이 통제돼서 그 이런 밀수, 이런 수입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최근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경남북도 같은 경우는 그 세 끼 먹는 집이 드물고 하루에 두 끼나 한 끼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운막 생활을 한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편이고요. 이제 뭐 3월이 다 가고 이제 4월인데 4월이 이제 충금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한 해 먹고 살려면 한 55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 그 수확된 것이 한 45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국에서 그 수입 여태까지 한 것이 잘해야 한 1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마 4월, 5월 상당히 그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 기자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만 네. 뭐 사실 식량 사장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의 주민들이 더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잘 아시겠죠. 네. 한 가지 더 첨언 드리자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3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북한 정부가 뭐 양강도 주민들에게 식량을 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던 물건들, 식량들이 끊기다 보니까 양강도나 함북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힘든 거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개성 같은 곳에서도 이제 식량난이 이제 있거든요. 개성은 전통적으로 식량 사정이 좀 낮고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게 국경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그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서 나사자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또 괜찮다고 네. 상당히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시기에 북한 정권은 수억 달러를 들여서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탈북 외교관들이 하는 말은 이제 북한 정권이 빨리 국경 봉쇄를 풀고 네. 주민 위주의 그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빨리 펴는 게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이번 그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경 봉쇄를 구실로 주민들을 자꾸 통제하려는 걸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주민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을 이제 국제사회는 계속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5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뭐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통일부가 그 최근에 그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 탈북자 그 500여 명을 그 면접을 해서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보고서를 그 펴내긴 해도 공개는 안 했는데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정부가 바뀌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일반에게도 공개한 그런 건데요. 내용이 상당히 그 놀라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개 처형이 계속되고 있고 지방 관리에 의한 그 자의적인 처형 또 고문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2019년의 경우에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한 짐꾼,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도망을 가려다가 현장에서 그 보위원한테 그 즉결 처형됐다. 그러니까 딴 데서는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경찰이 체포해서 재판을 받거나 그런 식은 다음에 처형 그 처벌을 받는데 네네.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일이 없이 보위원이 그냥 현장에서 총을 쏴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쇼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2017년에는 그 한 지방에서 그 북한 여성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성이 임신 6개월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춤을 추다가 김일성 벽에 걸려 있는 그 김일성 초상화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춤을 추다가 손을 가리킨 것 같은데 이것을 그 북한의 그 관계 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그 여인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의 경우에는 강원도 원산의 경우 한 16살, 17살 먹은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 그러니까 한국의 TV 드라마나 아마 그 노래 부르는 이런 영상물을 봤는데 이 중 한 명이 총살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 그 평성에서 기독교 전파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총살됐다 이런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네. 김영근 기자는 뭐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28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많이 다르죠. 인권 문제에서.
네. 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예.
앞서 최 기자가 설명했던 이 보고서 역시 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 잠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문재인 전 정부는 그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교류가 확산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수준도 높아져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었죠.
네.
하지만 결과는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좀 참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10년간 인권 상황도 악화했고 지금의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식량난마저 겪고 있는데요. 그 결국 북한의 독재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기보단 정권 생존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재원을 인민의 복지가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고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제재를 가하는 주체는 뭐 미국도 한국도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뭐 이런 지적까지 이제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인권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또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 공동 주최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처럼
예.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북한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전임 정부와 차이죠. 그러니까
네.
평화 안보 문제와 인권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게 현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를 분석한 새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보고서 내용 최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 제목이 아물지 않은 상처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유엔의 그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영어로 OHCH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유엔 이 기구가 북한의 그 강제 실종만 그 초점을 맞춘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고서 제목이 아물지 않은 상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로 그 강제 실종 그러니까 6.25 때 그 전신 압북 북한이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압북자 문제 또 국군 포로 6.25 때 참전을 했다가 북한에 그대로 그냥 그 송환되지 않고 있던 국군 포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제 피해자 납치돼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 모든 보고를 갖다가 그 뭉뚱그려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면서 상당히 비참한 강제노동, 고문, 실형 이런 것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굉장한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주요 보고서 내용인데요. 유엔에서는 이런 강제실종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서를 낸 것이 상당히 특이한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종자 송환과 석방에 앞서서 생사 확인을 먼저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
예.
북한은 계속 이런 요청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책임을 모두 회피하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 국제 인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 전쟁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 역사를 왜곡해서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진실을 말한다면 이 정권 자체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당장 최 기자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6.25 전쟁 관련해서도 전신 압북자만 10만여 명에 달하거든요.
예, 예.
또 국군 포로도 7, 8만 명이 돌아오지 못한 채 탄광에서 역시 반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 정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송환을 하고 이런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요. 외국인 납치의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 고이즈미, 북일 정상회담 통해서 일부 일본인 납치 사실을 북한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일부를 돌려보냈고요. 그런데
네.
북한이 이를 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네.
예, 의도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얻으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대로 되지 않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탄이 높아졌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다. 이제 이런 분석 때문에도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이런 실종자 송환이라든가 석방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앞서 미 국무부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좀 김 기자가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다. 또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치러진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선거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 아울러서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이 있는데 당국은 보안군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소식과 함께 미군과 한국군이 상륙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희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각각 다른 분야에 종사하며 최초의 기록을 세운 미국인 여성 소개합니다. 이들 여성은 모두 수나 영향력 면에서 남성이 우세한 직종에서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과 군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의 소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소방대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방국의 1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신문은 16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소방대가 탄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세인트루이스시 소방국 소속 여성 소방관 4명이 이 세인트루이스시 북부의 엔진하우스 26을 이끌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엔진하우스가 바로 소방서입니다.
그렇죠.
엔진하우스 26이면 소방서 26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소방대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시카 잭슨 씨는 6년 경력의 소방관이고요. 지난 15년 동안 고용된 두 명의 여성 소방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내용을 보기 전에요. 미국에 있는 여성 소방관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이 4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 소방관으로 일하는 비율이요. 소방관 수의 9% 정도입니다.
네.
이 수는 직업 소방관의 5% 정도고요. 의용 소방대원의 11%, 연방 산불 진압 소방관의 12%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세인트루이시만 봐도 시내 30개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 가운데 12명만 여성입니다.
그럼 정말 적은 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잭슨 소방대장 대행이 일하는 소방서에만 여성이 4명이 있다는 건데 놀랍나요?
맞습니다. 잭슨 소방대장 역시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생긴 거다. 한 소방서에서 여성이 4명인 게 놀랍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은 소방관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소방관 지원서를 제출하는 여성들도 그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들을 보면 여성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소방관에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소방관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짐작은 가는데 한번 알아보죠.
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 연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년 여름 산불로 몸살을 앓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UCLA 대학과 뉴욕 주립대가 공동으로 왜 여성 소방관 수가 적은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방관이 하는 일을 실제로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관이 실제로 이 화재 진압에 들이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국립화재보호협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연관 내용을 보면요. 2016년 소방관 업무의 약 4%만이 실제 화재 진압이었고요. 3분의 2는 의료 지원이 차지했습니다. 4%는 또 다른 기관의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것도 여성 소방관이 적은 한 요인인데요. 이 성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소방관 하면 남성을 떠올리는 고정관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소방서 26호, 이 엔진하우스 26호에서 여성이 소방대장 대행을 맡는 등 이 여성주도 운영이 165년 만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세인트루이스 소방등국이 생긴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처음 여성 소방관이 등장한 게 언제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맞춰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100년 정도 잡아볼까요? 50년은 좀 짧을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몇백 년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오래될 것 같진 않아요. 또.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에서 여성 소방관이 등장한 것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습니다.
네.
국제 여성 화재 및 응급 서비스 협회가 제공하는 여성 소방관, 그러니까 미국 여성 소방관 역사를 보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 소방관이 활동한 기간 200년쯤 됩니다.
와.
1815년에 첫 여성 소방관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815년 그 첫 여성 소방관은 누굴까요?
이름이 몰리 윌리엄스입니다. 1815년에 뉴욕시에 살던 노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여성이 실제로 노예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윌리엄 씨의 남편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 몰리라는 이름의 뉴욕에 살던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 뉴욕시의 자원봉사 소방서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후로는 1859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유한 여성 릴리 히치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 초 여성 소방관의 많은 이름들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요.
네.
당시 뉴저지와 코네티컷에서 여성 소방관의 모습이 발견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10년과 1920년 사이에 동부 메릴랜드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소방서가 운영됐다고 하고요. 여성 소방관 수가 늘어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이었습니다.
군에 소집된 남성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나선 걸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서 자원봉사 소방대원에 지원을 했고요.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두 군사소방부서는 전쟁 기간에 그 일부를 여성들로만 또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도 여성 전용 소방서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있었고요. 1970년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일반 자원봉사 소방대원으로 남성 동료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전용 소방서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소방관의 업무 분야랄까요? 산불 진압 소방관도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 분야는 어떤가요?
자, 이 단체에 따르면요. 여성이 전원인 이 산불 진압 소방팀은 1942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국이 만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산림청과 미국 토지관리국 소속 여성소방팀이 산불 진압 후에 대가를 받았다, 지급받았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미국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인 셀리나 밀러씨입니다.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로 여성이 뽑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미국 사회 여러 분야 중에서 군대만큼 여성의 비율이 적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군대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서 또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의 군 복무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네.
1971년에는 미국 전체 군인의 단 1%가 여군이었는데 인데요. 그래도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현역 부대 군인 가운데 여성은 약 18%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미군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여성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미국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의 주임원사로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연합해군을 줄여서 영어 약자로 CMF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CMF 사령부의 주임원사, 즉 CMC에 이 셀리나 밀러 씨가 발탁된 겁니다. 미 연합해군이 지난달 19일 직접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셀리나 밀러 씨. 그런데 연합해군이라면 또 어떤 곳일까요?
네,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1775년에 창설됐는데요. 그 이후로 해양 군사 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해군은 다국적 해양 파트너십입니다. 30개 나라 이상이 공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해군은 지난 2001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비국가 활동에 대항하는 건데요. 홍해라든지 아덴만, 북아라비아해, 오만만, 아람만, 인도양 등 무려 828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연합해군은 그 이들 지역의 그 수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연합해군의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 셀레나 밀러 씨가 된 건데 한번 알아보죠.
네. 셀리나 밀러 주임원사, 영어로는 CMC, Command Master Chief입니다.
네.
1998년에 미 해군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복무 기간이 24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입대 후에 그 이탈리아 시고넬라 해군 기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를 했고요. 2007년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행정학 준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네.
2009년에는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그 보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업에도 힘을 썼습니다.
네.
뭐 24년간의 활동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2016년에 사령부 부사관 상사 지도자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 사령부 주임원사 과정을 밟아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훈공 훈장과 통합표창 훈장 등 또 여러 차례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밀러 주임원사가 미군 최초 기록을 세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홀시의 주임원사로 일한 그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 해군 중부사령부 제5함대 55 태스크포스의 주임원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5월부터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 임무도 맡게 됩니다.
네, 자 밀러 주임원사 참 막중한 책임을 또 맡게 되는데
네.
어떤 소감을 밝혔을까요?
아 밀러 주임원사가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국방 시각 정보 배포 서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미 해군의 리더십과 여성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5월부터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감이 어떤지를 동료들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쑥스럽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물론 멋지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저 일을 하는 해군 병사이며 그냥 일하는 것뿐이고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밀러 주임원사의 답변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어떤 답을 했을까요?
자, 밀러 주임원사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 후임자를 교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답을 하면서 후배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최초의 여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에 보내드린 최초의 여성 시간이었는데요. 미국 소방 역사와 여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미 해군 최초의 여성이란 기록을 세운 셀리나 밀러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군 최초라니까 이 인물이 떠오르네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 해군에 입대한 안수산 씨. 미 해군 최초의 아시안 여성 장교였다고 하는데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비밀정보분석요원으로 활동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시아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에서 주는 미국 용기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안수산 씨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는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진행에도 장량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B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B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수와 양을 표현하는 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는 many와 much,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문법 용어로는 수량사라고 하지만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You probably already know how to use common quantifiers like much and many.
흔한 수량사로 much와 many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 겁니다.
For example,
How many apples would you like?
얼마나 많은 사과를 원하세요?
How much fruit would you like?
얼마나 많은 과일을 원하세요?
The quantifier many is used before apples, which is a count noun.
셀 수 있는 명사 apples, 사과들 앞에 수량사 many가 쓰였습니다.
Much is used before fruit, a non-count noun.
셀 수 없는 명사 fruit, 과일 앞에는 much가 사용됐습니다. Many, 그리고 much가 사용된 다른 예문들 들어보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coming over for dinner?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녁 식사에 오나요?
How much food do we need for tonight's dinner?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한국어로는 똑같이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uch, 얼마나 많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수량사들은 구분이 됩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 각각 사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quantifiers for count nouns, non-count nouns, and for both.
The most popular quantifiers like some, most, plenty of, all, and any are used with both count and non-count nouns. So you should be safe with using these.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Some, most, plenty of, all, any 이런 단어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bought some furniture for the house.
그가 집을 위해 가구를 조금 샀습니다. 가구, furniture,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I have plenty of food at home.
집에 음식이 많아요. 음식, food.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All children are special.
모든 어린이들은 특별합니다. 어린이, children,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Do you have any juice?
주스가 좀 있나요? 주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음식, how much food가 쓰인 문장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coming over for dinner? How much food do we need for tonight's dinn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수와 양을 표현하는 말들 살펴봤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